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캄보디아 양민 대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유엔 특사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에 파견된 데이비드 셰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23일 재판소가 1970년대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핵심 전범 두 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자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이번 재판 결과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 수뇌부는 오늘 이곳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셰퍼 특사는 북한 외에도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인 아이슬과 시리아, 수단 등을 언급했습니다. 캄보디아 전범재판소는 이날 1970년대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의 주범인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의 종신형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쿠메르루즈 정권이 1975년에서 79년 사이 전 국민의 5분의 1이 넘는 170만 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할 때 정권 수뇌부에 있었습니다. 전범재판소는 앞서 2년 전 이들이 잔인하고 다양한 반인도적 범죄를 주도했다며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들이 항소하자 이날 종신형을 원심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 북한 수뇌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인권유린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었습니다. 과격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아이슬이 장악해왔던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이 이제 이라크 정부 주도 연합군에 완전히 포위됐다고 친정부 민병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친정부 시아파 민병대인 PMU는 23일 연합군이 모술 서쪽에 있는 중요한 다리를 장악해 사실상 아이슬을 사방으로 고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술 중심가로 향하는 주요 도로에 있는 탈 아파르와 신자르 구간을 장악했지만 탈 아파르와 모술 구간은 아이슬의 저항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족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등 5만 명의 연합군은 5주째 모술 탈환을 위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 3일 모술 시내로 진격한 뒤 아이슬과 격렬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두 달여 앞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3일 여론조사기관인 ORC와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임기 초기였던 지난 2009년 9월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58%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호도 조사에서도 5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5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연장은 이란 핵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23일 이란 혁명수비군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 정부가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연장안이 승인된다면 이란은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주 이란 제재법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이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처벌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996년에 처음 채택됐었습니다. 이 법이 갱신되지 않으면 올해 말로 만료됩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려면 상원 통과에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만일 그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이란은 합의서를 불살라버릴 것이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러시아 군당국이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도서 두 곳에 최신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에토로후 섬과 쿠나시르 섬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에토우르 섬에 배치된 이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요일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가졌습니다. 칠면조를 사면한다니 사람도 아니고 칠면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 칠면조는 추수감사제 만찬에 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이 대통령이 사면하는 칠면조는 식탁에 올라가지 않고 천수를 누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놓아주는 전통은 19세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같은 정식 사면 행사는 1989년 조지 H.W. 부시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칠면조 사면식을 할 정도로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4,600만 마리의 정도의 칠면조가 희생되고요. 미국인의 약 88%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감자라는 뜻의 테이터와 어린아이라는 뜻의 토트라는 이름을 가진 칠면조 두 마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조치를 받게 됐는데요. 자, 이 두 마리는 여생을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농장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워싱턴은 현재 기온 영상 9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자, 북한도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1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죠.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사랑스럽게 노래합니다. 모카의 I Remember 함께 하시죠.
We made upon the road.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I remember when my father thought you were a burgla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you and I. I remember all the laughter we shared, all the wishes we made. As I remember the way you drank your coffee,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as I remember when we were dancing in the rain in that December, and the way you smiled at me, as I rememb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규모 양민 학살 사건, 이른바 킬링필드라고 부르는 이 사건의 핵심 전범들에 대한 종신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전범 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가 이번 판결은 바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짧게 TPP라고 부르는데 협정 탈퇴를 재천명을 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중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있습니다. 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캄보디아 전범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캄보디아 특별전범재판소 대법원이 23일 누원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 그리고 키우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법정 최고형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1979년에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정권이 무너졌는데 그 이후에 지금 37년 만에 양민 대학살의 핵심 주범들에 대한 그야말로 단죄가 이뤄진 건데요.
네.
누온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은 폴포트 전 서기장에 이어서 크메르루즈 정권의 2인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반대파 숙청 또 양민 학살을 주도했던 아주 뭐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은 명목상의 국가 지도자로 활동을 했고 또 역시 반인륜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이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20세기 최악의 참극이라고 불리는 킬링필드로 악명 높은 그런 정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같은 이름의 영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정권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즈 정권이 1975년에 당시에 그 친미주의자였던 론놀 정부를 무너뜨렸고 그 이후에 이제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하면서 들어섰는데요. 당시에 수도 프놈펜에 있는 주민들과 지식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뭐 총뿌리를 들이대고 실제로 총을 쏘면서 몰아낸 건데
예.
또 반대 세력들을 숙청을 했고 양민들에 대한 고문, 학살, 이런 그 악행을 자행을 했는데요. 크메르 루즈 정권이 집권한 기간이 4년이었는데 이 짧은 기간에 무려 170만 명에서 220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 약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뭐 엄청난 규모죠.
네, 자, 그런데요. 무려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되는 대참극을 자행한 주범을 단죄하는데 자그마치 40년 가까이 걸린 셈이네요.
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재판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또 이후에 캄보디아 전범재판소가 설치된 게 3년 뒤, 그러니까 2006년이었습니다. 또 4년이 지난 뒤에 2010년 9월 누원체아와 키우 삼판 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이 2014년 8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하지만 뭐 두 사람 모두 캄보디아 인민들을 위해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었습니다. 키우 삼판 전 주석은 현재 85살이고요. 누원체아 전 공산당 부서기장 역시 고령입니다. 90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예, 킬링필드의 핵심 주범인 폴포트 전 서기장은 전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1998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의 심판을 벗어났고요.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가 세워진 2006년부터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단 9명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법의 심판을 받은 전범은 2012년 최종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됐던 카잉구엑 에아부 투얼슬랭 수용소장,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단 3명뿐이죠. 킬링필드의 또 다른 주범인 이행사리 전 외무장관, 또 이행사리의 부인으로 폴포트 전 서기장의 처제이기도 했던 이행 트리트 모두 노환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현재 기소된 사람들 역시 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을 받거나 복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큰 거군요.
네, 거기다가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전범 추가 기소에 반대를 하는 등 이 재판을 방해했다라는 의혹이 실제로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재판관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인권협회를 비롯해서 국내외 인권단체들, 생존자들은 또 전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벌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소수민족과 이슬람 참족 집단 학살, 또 강제 결혼 이런 그 다른 죄목에 대해서도 별도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에 파견된 유엔 특사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북한을 언급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비 셰퍼 유엔 특사가 23일 캄보디아 전범 재판소 바로 이 판결을 언급하면서 북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 지도부는 특별히 이번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은 후퇴하지 않았고 사실 전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안보리에 이런 방안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정치범 강제수용소 감금과 또 공개 처형, 이런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을 하면서 책임자 처벌 필요성을 요구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겼는데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붙여질 전망이고요.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약칭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RCEP는 현재 중국과 한국, 일본, 또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 또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모두 16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다자간 무역협정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이 협정 탈퇴를 그동안 그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달 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뒤에 페루와 칠레 역시 이 RCEP에 급격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RCEP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적극적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19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RCEP와 또 다른 무역협정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APEC 정상회의에 중국 측 고위대표로 참가했던 탄젠 중국 외교부 부국장 역시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TPP보다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RCE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합에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선 중국 고위 지도층의 이런 잇단 행보에 대해서 국제무역시장에서 TPP 탈퇴로 생기는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적극적인 진출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풀이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그런 시각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예,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브리핑 중에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서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또 편을 가르거나 정치화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과 함께 이 REC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네. 자,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일 APEC 폐막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TPP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국제 기준을 이끌어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 또 노동자들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미국이 상당히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탈퇴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에서 TPP가 내년 1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까지 의회에서 비준을 받을 가능성, 글쎄요, 전문가들은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TPP 탈퇴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예, 메르켈 총리가 23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의회에서 한 발언인데요. TPP가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이게 과연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이건 TTIP라고 합니다. 이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 TPP에 이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개인 제목의 협정 TTIP 역시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이날 뭐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세계화는 하나의 흐름이고 따라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국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으로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2029년까지 집권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군요.
네, 2029년이 맞습니다. 터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지금 헌법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5년 임기의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2019년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헌안에 따르면 대선 일정을 새로 만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부터 임기를 두 번 더 맡아서 결국은 뭐 최장 2029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터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당시 총리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뭐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또 크루드게인 인민민주당 이 두 당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야당인 민족주의 행동당이 개헌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자, 개헌안이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글쎄 지금 터키 의회 의석이 전체 500석인데요. 의석 3분의 2 이상인 367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회에서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국민투표가
예.
실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31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죠. 개헌한 지지를 밝힌 정당 민족주의행동당은 41석입니다. 따라서 뭐 소속 의원이 전원 찬성한다 해도 이 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357석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질 전망이죠. 한 10석 정도 모자라죠.
예.
따라서 터키에서는 지난 7월 군부 쿠데타 기도 실패 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면서 인권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또 대통령제 개헌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가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해서 표결할 예정이라고요.
예, 유럽의회 의원들이 24일 터키의 유럽 가입 논의를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에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고요.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과가 어떻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이미 했습니다.
네.
터키는 그동안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서 공을 들여왔는데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유럽연합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문제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도 한결 유연해진 태도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화요일 백악관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연방 법원이 근로자의 초과 근무 수당의 혜택 폭을 대폭 늘린 노동부의 새 노동 규정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구호를 자주 외쳤습니다. Lock her up,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감옥에 보내라는 말이었죠.
맞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한 뒤 이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이메일 문제를 다시 조사하게 할 것이고 또 클린턴 전 장관이 교도소에 수감돼야 한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선출된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화요일 뉴욕타임스 기자들 그리고 편집진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다며 더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하면 국가에 크나큰 분열이 올 수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던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이 정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가운데 한 사람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미국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 there's a tradition in American politics that after you win an election, you sort of put things behind you.
네, 미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예전 일은 접어두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데요. 선거 때는 많은 얘기를 해도 또 선거가 끝나면 국가를 단합하기 위해서 지난 일은 덮어두려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층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깨끗한 공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와 인간의 행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중국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했고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 협정을 열린 마음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워싱턴 DC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를 내세우는 대한 우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오른손을 높이 뻗는 이 나치 정권식 경례를 하면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 이번 논란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으며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스티브 배넌 선거 캠프 대표를 이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하자 이 거센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배넌 대표가 극우 보수 매체인 브레이트파트 뉴스의 회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배넌 대표가 인종차별주의자였다면 백악관 보좌관으로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배넌 대표를 또 옹호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이 새 정부 인선 작업으로 바쁜데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수요일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유엔 주재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헤일리 주지사는 올해 44살로 인도계 미국인 여성인데요. 이 공화당 내에서 떠오르는 별로 꼽히고 있지만 외교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지명된 인사가 모두 백인 남성이었는데요. 이 헤일리 주지사는 이제 지명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또 여성이고 또 소수계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에서 헤일리 주지사에 대해 해결사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교육부 장관이 또 지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운동가인 베시 드보 씨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수요일 드보 씨에 대해 아주 뛰어나고 열정적인 교육운동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아, 드보 씨는 어린이를 위한 미국인 연맹이란 단체의 이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인 차터스쿨 옹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유의 메달이라고 하면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미국 최고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요일 백악관에서 이 자유의 메달 수여식이 열렸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마지막 자유의 메달이 됐는데요. 이번에 21명이 자유의 메달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자유의 메달은 미국의 모든 사람이 미국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축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we celebrate extraordinary Americans who have lifted our spirits, strengthened our union.
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의 단합을 강화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준 비범한 미국인들을 축하한다. 이런 말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축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수상자들 모두가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수상자들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다양성이 미국을 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아,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 이는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들에 대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고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비범한 미국인들이라고 했는데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가 21명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연예와 스포츠, 과학, 예술, 자선사업 분야를 망라했는데요. 다들 뭐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 이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있는데요.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 빈곤 과 기아, 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360억 달러를 제공했죠.
네,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네, 유명 농구 선수죠. 이 마이클 조던, 또 카림 압둘 자바시 등이 포함됐는데요. 특히 압둘 자바시는 사회 정의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유명 배우 톰 행스,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레드포드 씨가 훈장을 받았고요. 가수 다이애나 로스, 또 브루스 스프링스 등도 브루스 스프링스틴 씨도 이 수상자들 가운데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로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마야 린 씨도 이번 이 영예의 수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린 씨가 설계한 베트남전 참전 기념비는 기념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또 희생과 애국심,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희극 배우이자 유명 방송 진행자인 앨런 드 제너러스 씨도 이번에 자유의 메달을 받았죠.
맞습니다. 이 드 제너러스 씨는 거의 20년 전이죠. 이 1997년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해서 이 많은 사람을 또 놀라게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드 제너러스 씨가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발명가이자 물리학자인 리처드 가윈 씨,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마거릿 해밀턴 씨, 또 인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자인 론 마이클 씨 등이 올해 자유의 메달 수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이민개혁, 사법개혁과 더불어서 노동개혁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을 의회 촉구하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초과 근무수당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혔군요.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머스 마잔트 판사는 화요일 저임금 근로자의 초과 근무수당 혜택의 폭을 대폭 늘린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새 노동 규정에 대해서 이 행정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초과 근무수당과 관련한 노동 규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영어로 흔히 이 오버타임 페이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 이 8시간보다 더 일을 많이 했을 때 일주일에 40시간이죠. 이보다 네. 더 일을 많이 했을 때 고용주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기존의 관련 규정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연봉 상한선이 $23,660인데요. 연방노동부는 지난 5월에 이 연봉 상한선을 $47,500로 두 배가량 올리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 연봉 $23,660, 미국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네.
하지만 그런데도 이 관리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이 초과 근무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주 40시간 노동제 또 이 초과 근무 수당제가 도입된 게 뭐 40년 전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초과 근무 수당 연봉 상한선을 조정하는 건 처음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컸는데요. 이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 미국 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비영리단체와 소매 기업, 호텔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관리직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었습니다. 노동부는 새 규정으로 420만 명의 근로자들이 초과로 이 초과 수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규정이 법원에까지 올라갔던 건가요?
네,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 고용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21개 주 기업체 연합 그리고 미 상공 회의소 등은 지난 9월에 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정부가 임의로 이렇게 연봉 상한선을 극단적으로 조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게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법원이 이들 주와 기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이 임시로 중단하는 그런 명령이긴 하고 최종 판결은 아닌데요. 이 마잔트 판사는 미 노동부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초과 근무 수당 해당자를 결정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공정노동법은 경영직이나 관리직, 전문직의 경우 초과 근무수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동부의 규정은 이런 기준을 무시한 채 사실상 임금만으로 초과 근무수당 소외자를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소송을 걸었던 주와 기업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노동부는 새 규정이 절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죠. 화요일 미국 최고인장인 자유의 메달 수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된 가수이자 살아있는 팝의 전설로 불리는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입니다. I'm coming out.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스티븐 배넌 전 선거운동 본부장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대한우파, 얼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배넌 씨의 지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얼트라이트, 대한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얼트라이트의 정의.
얼트라이트는 영어 얼터너티브와 라이트를 합쳐 줄임말입니다. 영어 얼터너티브는 대안을 뜻하고요. 오른쪽이라는 뜻의 라이트는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보통 보수, 우익, 우파를 뜻하는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얼트라이트를 대안우파 또는 대안보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해 수록하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권위 있는 옥스포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최근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를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얼트라이트도 아주 유력한 후보였다고 합니다. 옥스포드 사전은 얼트라이트를 미국에서 극단적인 보수주의 이념으로 뭉친 집단, 주류 정치를 거부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논쟁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트라이트의 성격.
대부분의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얼트라이트, 대한우파들을 극우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 국수주의자, 반동성애, 반이민, 반유대주의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럽 혈통의 순수 백인과 문화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세계화와 평등주의,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가치 때문에 백인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되살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트라이트는 전통적인 주류 보수파들과 공화당원들에 대해서도 비겁한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점점 약해지는 공화당의 정책과 주류 공화당에 지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얼트라이트의 등장.
미국에서 얼트라이트, 대한우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보수우파 철학자인 폴 고트프리트가 한 강연회에서 대한우파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후 National Policy Institute라는 기관의 대표인 백인 민족주의자 리처드 스펜서를 통해서 일반에도 알려지게 됐는데요. 리처드 스펜서란 사람은 미국의 명문 버지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 그리고 듀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인물로 2010년에 미국 보수주의자라는 잡지 편집인을 거쳐서 대한우파라는 이름의 온라인 잡지, 이른바 웹진을 직접 창간해서 얼트라이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얼트라이트를 알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인 만큼 얼트라이트는 미국 안에서 최근까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얼트라이트의 규모.
얼트라이트, 대한우파는 젊은 백인 남성들이 줄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단체나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긴 힘들고요. 인종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극우적인 성향의 이념에 공감하는 개인과 여러 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앙 조직도 없고 인터넷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집력도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로는 4chan과 8chan 등이 있고요. 외부로 드러난 대표적인 인물로 리처드 스펜서와 스티브 배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한우파라는 큰 틀 안에서도 자유주의자에서부터 남성우월주의자, 기독교 신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신나치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도발성인데요. 자신들의 적으로 간주되는 대상은 사실이나 진위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올려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진정한 활동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얼트라이트.
그동안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들 대안우파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류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당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방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의 출처가 얼트라이트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사진 속에 등장한 육각형의 별 모양을 근거로 트럼프 후보가 반유대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유대인 사위를 앞장세워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안우파 얼트라이트 논란은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할 내각 인선 작업에 들어가면서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씨를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 겸 고문으로 지명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배넌 지명자가 극우 인종주의자라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넌 지명자도 자신이 국수주의자긴 하지만 경제적인 국수주의자라면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종차별과 혐오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구호소리 듣고 계신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반대 시위나 얼트라이트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얼트라이트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활동하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극우 백인 우월단체인 KKK보다 훨씬 더 큰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얼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씨가 백악관 고위직에 임명되면서 대안우파 얼트라이트가 이제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대안우파 얼트라이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그럼 먼저 매튜와 소니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이죠.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매튜는 소니아에게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영화관에서 사람들의 핸드폰, 그러니까 손전화기 벨이 영화 중에 계속 울리면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하니까 소니아도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나도 그래. It really gets on my nerves. 정말 신경에 거슬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get on my nerves 또는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my nerves 입니다. You know, many things can get on your nerves and it can definitely irritate you. 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할 수 있죠.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getting on your nerves, it simply means that it irritates you or annoys you. 어떤 것이나 누군가가 신경을 거슬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한다거나 야구르게 한다는 의미죠. Someone else's actions or words can get on your nerves if they do it over and over again and you want them to stop. 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사람이 이제 좀 그만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도 여러분의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So today's phrase, get on your nerves, can be used to describe all the things that are bothering you, such as homework, the weather, even the hole in your jeans, or the fact that you can't find your favorite show on television. Today's phrase is get on my nerves.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라는 뜻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t really irritates me when a person's cell phone goes off during a movie.
Yeah, me too. It really gets on my nerves.
네, 오늘의 영어 표현, get on my nerves. Get on my nerves. 무엇무엇이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그리고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VOA.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 점령군으로부터 모수를 탈환하기 위한 4주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군과 쿠르드 군 연합 세력은 도시 외곽의 요충지를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는 동안 연합군은 전투를 피해 그리고 ISIL의 잔인한 행위를 피해 도시를 빠져나오는 많은 민간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ISIL 전투원들은 모술에 부비트랩을 설치하는가 하면 연합군은 물론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총을 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빠져나오고 있지만 연합군이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 안의 사정은 극심한 식량, 의약품, 생필품의 부족으로 참담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모술의 거주민 구호와 보호는 이번 작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같은 작전을 수립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린 만큼 구호 요원들은 물품을 전달하기 쉬운 곳에 미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최근 한 원격 회의에서 우리는 유엔과 국제 비정부기구 동반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피난처, 식량, 식수, 화장실 시설 등은 물론 보건위생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위기가 악화되기 앞서 구호를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피난민이 약 320만 명이 있습니다. 피난은 가지 않았지만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도 1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크 국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이라크 국민을 위해 11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미국 관리는 또 지난 여름에는 모술 구호 작전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2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단체들은 125만 명에 줄 수 있는 양의 식량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2,300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식량 공급 계획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숙박시설, 보건위생시설, 의료 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약 3주 전 전투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약 3만 4천 명의 민간인들이 모술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술의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호기관들은 필요하다면 도시 전체로 구호품 전달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